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태국 당국이 방콕 관광지 폭발 사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프라유트 찬우차 태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어제 폭발 직전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에는 한 남성이 힌두교 에라완 사원 주변 벤치 의자에 배낭을 내려놓고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폭발은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고 태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태국 당국은 앞서 이번 공격에 파이프 폭탄이 이용됐다며 이는 현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관광업에 의존하는 태국 경제를 뒤흔들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범인을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과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방콕 강변에 위치한 철도역 인근에서 또 다른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소형 폭탄 한 개가 교량에서 강물 아래로 떨어진 뒤 폭발하면서 물줄기가 위로 치솟았지만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폭발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2명으로 늘고 부상자도 1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는 중국인 5명과 말레이시아인 4명, 홍콩인 2명, 싱가포르와 필리핀인 각각 1명 등 외국인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지난 16일 악천후로 추락한 인도네시아 여객기 탑승자 54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현장에 도착한 수색구조팀이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들의 시신을 모두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색팀은 어제 트리가나 항공 267편 추락 지점에 급파됐지만 우거진 삼림과 험악한 지형 등으로 인해 오늘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여객기 본체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인 등 인터넷 블로거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용의자 3명이 6개월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신속대응부대 대변인은 오늘 불법 이슬람 과격단체 안사룰라 방글라팀 요원인 영국계 투히두르 라흐만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써온 미국인 아비짓 로이 씨를 공격해 살해한 데 이어 3개월 뒤인 지난 5월 또 다른 인터넷 블로거 아난타 비조이 다스 씨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육군 소속 특수전 훈련학교 출신 여군이 처음 탄생합니다. 이들 여군 2명은 지난 두 달간 94명의 남성 군인들과 함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미 육군 특수전 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수전 유격학교에는 지난 4월 여군 19명 등 400명의 병사들이 입소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 학교 훈련생들은 힘든 전투 환경에 대비해 식사와 수면을 최소화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가 중도에 탈락해 이번 기수에는 96명만이 정식으로 수료하게 됐습니다. 수료식은 오는 21일 개최됩니다. 유격학교를 최초로 수료하는 여군들은 그러나 여성의 전투보직 금지 규정으로 인해 육군 특수전 부대인 제75 유격연대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미군은 올해 말까지 이 규정에 대한 폐지안을 검토해 여군의 전투 배치 임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6% 넘게 폭락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6.15% 떨어진 3,748.16으로 마감했습니다. 선전 종합지수도 6.58% 하락했으며 홍콩 항셍 지수도 1.43% 내려 6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역환매 조건부 채권 발행 방식으로 1,2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유동성 공급은 최근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미얀마의 슈에만 국회의장이 최근 여당 대표직에서 전격 경질된 데 대해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치 여사는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에서 슈에만 의장이 통합단결발전당 대표직을 박탈당한 것은 비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치 의사는 만 의장 축출 작업이 한밤중에 일어난 것을 보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안이 전격적으로 합의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연합훈련 방식과 달리 북한은 자체 군사훈련에 국제감시단을 초청하지 않는 등 투명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We note that in contrast to this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S. Republic of Korea.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중 유일하게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환영하면서도 남북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협의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7일 개성공단에서 협의를 갖고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월 70달러 35센트에서 73달러 87센트로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남북은 또 사회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각종 수단인 가급금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들의 직종과 직제, 근속 연한을 기준으로 한 가급금도 사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남북 양측은 구체적인 가급금의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당초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개정 사항에 해당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오는 20일이 마감인 7월분 개성공단 임금부터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분까지 임금 인상분은 소급 지급됩니다. 남북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6개월 이상 이어졌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일단락돼 반기면서도 남북당국이 3통 문제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입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앞으로든 이걸 임금 인상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장기간 공장 운영에 이렇게 애로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산 효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 서로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기를 좀 바라고.
또 다른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임금은 꾸준히 인상된 반면 생산 효율성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잦은 노보물자 요구와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기업들이 실제 체감하는 임금 인상분은 20% 가까이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이 가운데 두 개 항목을 적용해 3월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5월 3월부터 5월까지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단 종전 기준대로 납부하되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이에 따른 연체료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 수차례 실무 접촉을 갖고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했다고 한국군 관계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유엔사 군정위는 북한이 회담에 응할 경우 한국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항의의 뜻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측에 군사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군사훈련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한 연합훈련과 달리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한 연합훈련 비판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We note that in contrast to this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S. Republic of Korea exercises The DPRK has not invited monitors to observe its own military drills.
에나리치 얼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 훈련에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 훈련 방식과 달리 북한은 자체 군사 훈련에 국제 감시단을 초청하지 않고 있으며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의 거듭된 비판에 대해 미한 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선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삼갔던 국무부가 북한의 훈련 방식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점이 주목됩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 연합훈련과 북한의 군사훈련 방식의 차이를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17일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10개 유엔 회원국과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하에 실시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훈련 방식과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오리 아브라오미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BOA에 미한 연합훈련이 40년 동안 실시해온 방어적 훈련이자 미한 동맹에 대한 공약이라며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아브라모비치 대변인은 한국 방어를 위한 양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인근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핵 위협과 공갈을 비롯해 적대적인 위협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연습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 대응도 최대로 거세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군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한국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최전방을 방문해 심리전 현장과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은 을지훈련과 심리전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사실이 17일 한국 군 당국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최전방 지역에서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도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확성기는 성능 면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18일 북한군 확성기가 성능이 약해 한국군 진영에선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고 멀리서 웅웅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은 동부전선을 비롯해 중부전선과 서부전선 일부 지역에서도 그 소음이 잡히고 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대남 공격용이라기보단 한국군 확성기 방송에 대한 방어 차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측 확성기 방송을 북한군이 듣고 동요하는 것을 막고자 북한군의 확성기를 틀어 소리를 교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지금 하는 건 방어 방송이라고 봐야죠. 우리 방송을 자기네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 듣고 사상이 이완될까봐 자기네 방송을 해서 못 듣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말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읍지르하고 뭐 전파 잡음 같은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건 지난 11년 동안 그 관리가 엉망으로 됐고 제대로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꼭대기선 하라고 하니까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안 박사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2, 3km 밖에 사단별로 방송국이 하나씩 있다면서 주로 여군들이 대남 방송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확성기의 성능이 워낙 약한 만큼 사실상의 대남 심리전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는 고성능으로 심리전의 주 무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은 차량에 부착하는 이동식 대북 확성기까지 투입했는데 이동식 확성기는 낮에도 2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음향이 닿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윤희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8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심리전 작전 수행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동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일반 전초 부대를 찾아 대북 심리전과 경계작전,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태세를 직접 확인한 겁니다. 최 의장은 또 북한군 소초와 불과 1.3km 떨어진 한국군의 최전방 관측소와 대북 확성기 작전 현장도 방문해 북한군 동향과 심리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훈 한국해병대 사령관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최전방 서북도서를 순시하고 북한군이 도발하면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기라고 한국군 장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줄의 도발을 서북도서에 대입해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유사시 5분에서 10분 이내에 현장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으로 남북관계가 사실상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UFG 훈련으로 남북관계가 심각한 사태에 놓였다고 위협했습니다. 노동신문은도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 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1976년에 발생한 판문점 미군 도끼 살해 사건 추모식이 오늘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공동경비구역 JSA 대대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식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장병,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JSA 전우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니파스 대위와 버릿 중위에 대한 묵념과 군 관계자들의 추모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보니파스 여사는 추모식에 보낸 메시지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원하며 2주 전 한국군 2명을 다치게 한 북한군은 이 말을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문점 도끼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두고 남북이 갈등을 빚은 가운데 미 2사단 소속 보니파스 대위와 버릿 중위가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살해된 사건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이 한국으로 입국한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탈북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합법적으로는 그를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16일자 기사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2만 8천 명 중 유일하게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에 도착한 45살 김련희 씨는 자신이 한국에 간 것이 지독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딸, 병든 부모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은 계속 꼬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김련희 씨는 2011년 간질환 치료를 위해 중국에 머물던 중 탈북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면 몇 달 만에 많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평양에서 의사 남편을 두고 유복하게 사는 편이었지만 자신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마음이 바뀌어 중개인에게 여권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대답만 듣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김련희 씨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한국 당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밀수업자를 만나 밀항을 알아보기도 하고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에도 거듭 전화하고 한국 여권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지독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탈북자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다가 간첩 혐의로 한국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김련희 씨는 간첩 행위를 하면 북한으로 추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올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련희 씨가 현재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방법은 남북 간 정치적인 거래로 송환되는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1993년과 2000년 간첩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련희 씨의 딱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한국법은 자국민을 적국인 북한에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법적으로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련희 씨의 사연이 한국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전쟁 후 분단의 아픔이 만들어낸 수많은 사연 중 하나일 뿐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유족들이 평양교회에서 성묘를 했습니다. NHK 방송과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평양 룡산 묘지에 매장된 일본인 유족들로 구성된 평양 룡산회 성묘단 6명이 16일 매장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족은 4명으로 이들은 사망자의 표지를 세운 흙더미에 손을 모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룡산 묘지에는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던 중 사망한 일본인 2,400여 명이 매장돼 있으며 현재는 가까운 구릉지로 이장됐습니다. 일본인 유족들의 방북 성묘는 지난 2012년에 시작됐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은 3만 4천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인 유골은 2만 1,600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자전거와 함께하는 통일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다문화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허수경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전거와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바통 캠프 이런 이름인데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 저희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자전거와 함께 가는 통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예, 바이크와 통일을 합친 그 이름으로 바통 캠프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예, 이런 행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예, 이번 캠프는 저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탈북 청소년과 다양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이제 통일 한국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그러면 어떤 청소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행사에는 아무래도 그 북한에서 온 그 탈북 청소년들이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주 배경, 중국에서 출생해서 온 그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중인 자녀, 북한 이탈 주민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이런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강 몇 명이나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총 40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탈북 청소년이 한 34명 정도고요. 나머지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이 6명 정도 참석하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자전거를 타고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 참석한 청소년들이 속초에서 네. 고성까지 이어진 그 해안 자전거 도로를 달려서 고성 통일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 DMZ를 통과하는 그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날인 오늘은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쯤에 도착해 계십니까?
예, 지금은 저희가 양양에 있고요. 예, 양양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은 여기서 리조트에서 묵고 예, 내일은 다시 이제 속초 쪽으로 건너가서 속초에서 이제 고성까지 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며칠 동안인가요? 다 합쳐서?
아, 2박 3일 동안이고요. 마지막 날 통일 전망대까지 가는 게 저희 최종 예, 목표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 강원도 일대를 2박 3일 동안 네. 자전거로 타고 도는 그 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일정을 보낸 학생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이제 탈북해서 여기 와서 살면서 통일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잠시나마 잊고 있다가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제 자전거가 두 발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발로 굴러가면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런 정치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이제 힘을 얻고 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어서 또 즐거워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또 특별히 네. 그 좋아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강원도 해안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날씨가 덥습니다. 여기는 한 30도씩 오르는데
네.
이제 휴식을 하면서 해수욕장에 잠깐 이제 들어가서 예, 이제 시원하게 예, 물놀이를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전거를 달리는 게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속도를 되게 이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네. 이제 개인으로 달리는 것보다 이제 같이 협동하면서 달리는데 스스로 이제 도와주고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예, 배려심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많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자전거를 타는 앞에 이제 전방 차량이 있고 LED를 이제 자전거와 가는 통일 이야기라고 이제 크게 예, 글자를 이제 내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도 고속 차량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협조해 주셔서 예, 차도로에서는 다 이제 협조해 주셔서 비켜 주시고 이제 다 이제 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뿌듯해 하면서 이제 예,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치는 학생이 있거나 또 힘들어서 포기하는 네.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예, 저희가 인원은 작지만 어쨌든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고 좋은 의미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앰뷸런스 구조사나 이제 차도 다 대비하고 고속 차량도 다 이제 앞뒤로 다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바로 저희가 응급 조치를 해서 예, 다치면 예,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통일 전망대를 가서 관람하고 거기서 이제 간단한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뭐 특별히 안보 교육은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재단 이 재단은 어떤 기관인가요?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재단은 그 한국의 여성가족부 산하의 그 청소년 기관이고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문화 탈북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네. 그러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주해서 온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정착을 돕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온 아이들을 정착을 돕는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 위해서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한국어랑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멘토링, 예,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제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가정이 그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의도치 않게 가정이 이제 해체됐다가 재구성을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녀들은 되게 많이 위축돼 있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지원해주는 심리 정서적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병원 치료까지 해주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자전거 통일 캠프 배통 캠프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청소년들을 네. 위해서 어떤 일이 계획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 특히 탈북 청소년들은 신체적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돼 있고 이제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제 활동 프로그램 아니면 문화적 예술 뭐 축제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아이들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11월에는 저희가 탈북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이 스스로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합창도 하고 이래서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11월에 저희가 잔치를 할 겁니다. 그 청소년들이 자기네가 지금까지 한 뭐 6개월 준비한 그 이제 활동들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런 축제를 이제 11월 초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허수경 팀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허수경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탈북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전거 통일 캠프, 바통 캠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 15일은 한국의 광복절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광명통일염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민의 이야기도 듣고 평양통일예술단의 공연도 즐기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몄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이 자리에서 이 행사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뜻깊은 시간이 있나.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 젊은 연인들의 이색 만남의 장소로 선정될 만큼 요즘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인데요. 8월 15일 광복절, 동굴 안에 마련된 예술의 전당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KTX 광명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이 되는 그날을 위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광복 70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기념해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통일 이후 광명시를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광명시가 주최하는 통일염원 음악회입니다. 네, 통일은 우리 5천만 더 나가서 7천만 국민의 염원이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또 작은 실천이라고 했나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광명시에는 KTX 광명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출발역으로 지을 정도로 큰 역인데 앞으로 통일이 되면 여기에서 만주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역, 출발역이 될 것을 염원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런 통일음악회를 준비했고 또 지난 4월에는 KTX 광명역에서 통일 마라톤 대회도 또 전국 마라토너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기도 했습니다.
염원하는 의미의 이번 음악회 일부에서는 통일 전문가로 유명한 서강대 김영수 교수와 북한 꽃제비 출신 김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혁 씨는 꽃제비였던 북한에서의 삶과 한국에 와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김혁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향은 이제 함경북도 청진시고 그다음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북한에서 탈춤을 해서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을 해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하면서의 어려움들이나 그리고 그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현재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이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혁 씨는 북한 인권법 같은 딱딱한 이야기보다 탈북민들의 삶을 얘기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탈북민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중들과 만나는 공연을 자주 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선하고 좋습니다. 그쵸?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통일 관련된 콘서트를 연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많은 분들한테 훨씬 더 가까이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이제 통일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 더 이제 앞서서는 우리가 통일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만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원에 있을 때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게
이야기가 끝난 후 김영수 교수는 통일 관련 시민단체의 신민여 대표와 함께 통일음반에 수록된 노래를 불렀는데요. 김영수 교수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일이 된 후 북한 주민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는 생각에 통일음반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반갑습니다. 물동이 춤으로 유명한 평양통일예술단과 성악가 김태희, 가야금 연주자인 나경화 등 유명인들이 출연해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음악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음악회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통일을 함께 염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끼고 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제 북한하고 생활이 틀리니까 사실 염려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또 이제 공산국가들이 같이 통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곧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화해를 갔던가 해가지고 좋게 해서 통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확 열려서 시민들이 화합을 하고 그래서 남북이 얼른 통일이 돼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좀 물론 뭐 사상은 지금 자라온 그런 환경이 다르듯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같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이런 저기 일반 국민들은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통일되면은 제 좋을 것 같은 거는 뭐 어차피 저는 뭐 산도 좋아하고 하니까 예 그런데 산도 좀 가보고 싶고 그 땅을 좀 밟아보고 싶어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광명 통일 염원 음악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태국 방콕의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외국인 등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의 누리 알말리키 전 총리가 ISIL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의 핵합파위로 이란의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고 있지만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태국 폭탄 테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태국 수도 방콕 중심가의 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어제 저녁 폭탄 공격이 발생했는데요. 폭탄은 사람들이 붐비는 오후 7시경에 터졌는데요. 태국 경찰은 TNT 3kg급의 사제 파이프 폭탄이 터졌고 범인이 사상자를 많이 내기 위해서 일부러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최소한 22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는데요. 부상자 중에는 위독한 사람들도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여러 명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에라완 사원은 방콕 도심 중심가에 있고요. 평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번 폭탄 공격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고 현재까지 사망자 중에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인 4명, 중국인 3명, 또 중국인 중에도 홍콩 출신이 2명, 싱가포르와 필리핀인 각각 1명 등입니다. 또 외국인 부상자도 수십 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폭발 공격 당시 에라완 사원과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서방국 관광객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인터넷 등에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폭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 TV도 있고요. 또 행인들이 스마트폰으로 거리를 촬영하다가 우연히 이제 폭발 현장이 잡힌 그런 동영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어두움이 내리는 저녁 거리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폭발음이 들리면서 이 폭발과 함께 불꽃이 퍼지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촬영돼 있습니다. 이어서 놀란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또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당시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은 이 폭탄 공격 직후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또 여기저기서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 들리는 등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졌습니까?
아직 폭탄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 또 동기는 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국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 TV에 촬영된 용의자의 모습을 오늘 공개하고요. 수배에 나섰는데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 폭발이 발생하기 전에 노란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벤치 아래에 배낭을 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한편 프라유찬 오차 태국 총리는요, 오늘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는데 이번 공격은 무고한 생명을 노린 사상 최악의 공격이라면서 현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번 공격의 배후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쿠데타로 집권한 현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이나 태국 남부의 분리주의 세력 혹은 이 국제 테러단체와 연결된 세력인 소행일 가능성 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라완 사원은 이 얼마 전까지 군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또 군부가 강경 지배에 나섰던 장소와도 멀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아직 이번 공격의 누구의 소행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 테러로 공포에 빠진 방콕에서 하루 만에 또 다른 폭탄 공격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두 번째 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렸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격이 가해진 곳은 어제 테러 장소인 에라완 사원에서 불과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짜오뿌라야 강변인데요. 다리 위에서 한 남성이 다리 아래로 소형 사제폭탄을 투척했는데 이 폭탄이 물 안에서 다행히 터지는 바람에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폭발로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장면이 텔레비전 영상 등으로 공개가 되면서 또 다른 이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태국 정부는 이 방콕 시내 주요 지점과 관광지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혔고요. 또 시내 400여 개 학교에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혼란에 빠지지 말고 일상을 유지할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백악관도 이번 폭탄 공격에 대한 성명을 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백악관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희생자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미국은 태국 국민들 또 희생자들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 또 이 끔찍한 이번 폭탄 공격을 규탄하면서 태국 정부의 사건 조사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주를 비롯한 다른 나라 정부들도 이번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특히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인 3명, 홍콩 주민 2명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십 명의 부상자도 나왔는데요. 이번 공격을 규탄하면서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테러범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태국에서 잇따른 폭탄 공격이 발생한 만큼 현지 자국 국민 또 자국 관광객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국 정부가 이번 테러 공격이 자국 관광 산업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전문가들도요. 이 태국 관광 산업이 최근 정치적 혼란 또 군사 쿠데타로 타격을 입었다가 이제 겨우 회복세를 찾아가던 중이었는데 이번 공격으로 다시 이 타격을 받고 또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의 누리 알 말리키 전 총리가 ISIL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네, 이라크 의회가 오늘 관련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가결해서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보고서는 지난해 이라크군이 북부 주요 도시 모술에서 ISIL의 참패한 원인을 말리키 정부의 무능과 판단 착오, 부패로 돌리면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직접 기소 대상을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부패 행태 등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살림 알 주부리 이라크 의회 의장은요. 이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말리키 전 총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요. 말리키 전 총리 또 전 현직에 있는 고위 정치인과 군 장성들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말리키 전 총리는 지난해 이 당시 모술이 처한 위협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말리키 전 총리가 임명한 지휘관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지휘관들은 모술에 충분한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내분까지 일어나면서 ISIL의 공격에 맞닥뜨렸을 때 도시를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었습니다. 또 시아파 군부에서 부패가 심하자 일부 순위파 세력은 당시 ISIL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이 ISIL에 모술을 내준 것은 매우 심각한 패배였죠?
그렇습니다. 모술은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의 주도이자 수도 바그다드에 이은 제2의 도시인데요. 이라크군은 당시 이제 전반적으로는 수적으로나 무장 측면에서 ISIL에 우세할 거란 평가에도 불구하고 변변히 대항하지도 못하고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ISIL은 모술에서의 승리로 큰 전과를 거뒀고요.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 넓은 지역을 장악한 채 소위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기도 했었죠. ISIL은 이 모술에서 이라크군이 달아나면서 두고 간 상당한 규모의 무기도 확보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모술과 주변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군이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설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ISIL이 수세에 몰렸고 이라크군이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반기쯤에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익명으로 그런 발언을 미국 언론에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네. 이후에 이라크군이 바그다드 북부에서 ISIL을 격퇴하기 위해 벌인 작전이 진전을 거두지 못했고 또 ISIL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모술을 탈환하면 바그다드 북부를 먼저 탈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조차 이제 제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리키 전 총리가 ISIL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말리키 전 총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전히 이라크의 시아파 정파를 이끌고 있는데요. 말리키 전 총리는 과거 이제 미군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한 후에 정부를 이양받아서 8년간 집권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3선에도 도전하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술에서 패배하고 ISIL이 이라크 북부를 장악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포기했는데요. 하지만 분파간에 나눠서 맞는 이 부통령직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최근에 이 하이델 알 라바디 부총리가 정부 부패 개혁을 위해서 부총리직과 부통령직의 폐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말리키 전 총리한테서 어떤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말리키 전 총리의 반응은 아직 없었고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거론된 다른 전직 고위 관리는 이번 보고서가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란 핵 합의 승인을 놓고 여전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제 관련 발언을 해서 주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어제 발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테헤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언론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핵 합의가 미국과 이란 의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될 운명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핵 합의를 통해서 이란의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 합의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이 이 그동안의 레바논과 예멘 등의 테러 세력 또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원한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어제 하메네이는 핵 합의의 승인과 관련 없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네. 어제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와 이란 외무장관도 회담을 했는데 이 핵 합의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오갔습니까?
두 나라 외무장관은요 모두 이제 이란 핵 합의가 양국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의회의 승인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두 나라가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번 합의는 경제와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여전히 이란 핵 합의안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어제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죠?
네. 존 커비 대변인은요.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핵 문제와 별도로 미국은 여전히 이란이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도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번 핵 합의에 대해 우려 혹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핵 합의 내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이란이 제재 해제로 경제가 나아질 경우에 테러 지원 활동 또 앞서 말씀드렸던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실제로는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가보실 순 없다고요.
Isn't that so cool?
This is a lot of snow.
Close because of snow.
저 북쪽 눈 덮인 알래스카에서 옥빛 바다 돌고래가 뛰노는 남쪽의 플로리다까지.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역사의 산실 동부에서 서부로 달려 캘리포니아까지. 50개 주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나라 미국. 50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큰 별이 된 미국. 미국 50개 주로 가다 함께 떠나보시죠.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뉴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0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 30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8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19도, 최고 28도. 해주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31도. 개성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9도. 함흥 구름 많고 최저 29도, 최고 28도. 장진도 구름 많고 최저 13도, 최고 21도. 해산도 구름 많고 최저 15도, 최고 28도. 선봉 역시 많은 구름이 끼고 최저 21도, 최고 27도. 원산 구름 많이 끼고 최저 22도, 최고 27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날씨 알아봅니다.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태국 당국이 방콕 관광지 폭발 사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프라유 찬우차 태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어제 폭발 직전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에는 한 남성이 힌두교 에라완 사원 주변 벤치 의자에 배낭을 내려놓고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폭발은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고 태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태국 당국은 앞서 이번 공격에 파이프 폭탄이 이용됐다며 이는 현 정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관광업에 의존하는 태국 경제를 뒤흔들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관리들은 범인을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과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방콕 강변에 위치한 철도역 인근에서 또 다른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소형 폭탄 한 개가 교량에서 강물 아래로 떨어진 뒤 폭발하면서 물줄기가 위로 치솟았지만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폭발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2명으로 늘고 부상자도 1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는 중국인 5명과 말레이시아인 4명, 홍콩인 2명, 싱가포르와 필리핀인 각각 1명 등 외국인들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지난 16일 악천후로 추락한 인도네시아 여객기 탑승자 54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현장에 도착한 수색구조팀이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들의 시신을 모두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여객기 본체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가나 항공은 지난 1991년 처음 운항을 시작한 이래 14건의 심각한 사고를 겪었으며 유럽연합으로부터 운항금지 대상 항공사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교통부에 항공안전규정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인 등 인터넷 블로거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용의자 3명이 6개월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방글라데시 신속행동부대 대변인은 오늘 불법 이슬람 과격단체 안사룰라 방글라팀 요원인 영국계 투히두루 라흐만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써온 미국인 아비질 로이 씨를 공격해 살해한 데 이어 3개월 뒤인 지난 5월 또 다른 인터넷 블로거 아난타 비조이 다스 씨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는 올 들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비판적인 이른바 세속주의 인터넷 블로거 4명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54년 만에 국교를 회복한 미국과 쿠바가 양국으로 가는 정기 항공 노선의 연내 개설을 추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미국 정부가 빠르면 오는 12월까지 미국 쿠바 노선의 정기 항공편을 편성할 수 있도록 쿠바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쿠바 측과 좋은 분위기 속에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정기 노선 운항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세기를 통한 가족 방문이나 사업 출장에 한해서만 쿠바 여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쿠바 여행 제한 조치 해제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정기 항공편 협상은 이 법안과는 관계없이 타결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기 노선 개설 외에도 행정부 권한으로 쿠바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또다시 6% 넘게 폭락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어제보다 6.15% 떨어진 3,748.16으로 마감했습니다. 선전종합지수도 6.58% 하락했으며 홍콩 항셍지수도 1.43% 내려 6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역환매 조건부 채권 발행 방식으로 1,2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유동성 공급은 최근 19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미 육군 소속 특수전 훈련학교 출신 여군이 처음 탄생합니다. 이들 여군 2명은 지난 두 달간 94명의 남성 군인들과 함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미 육군 특수전 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수전 유격 학교에는 지난 4월 여군 19명 등 400명의 병사들이 입소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 학교 훈련생들은 힘든 전투 환경에 대비해 식사와 수면을 최소화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